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돌이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늘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주님께 돌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서 오늘도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떠나서 배신의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돌이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첫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괴로워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두 번이나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 사람이 있음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괴로워하시며 직접적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심령이 괴로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하는 억울함 등이 아닙니다. 오로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기에 생기는 애통함과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배반당하고 배우자 또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의 사건을 당하면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보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가 우리의 주제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듯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실수로 뽑은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인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심령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어제 새벽 설교 때 목사님이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시고 정성스럽게 씻기셨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일 말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보다 돈과 명예를 선택하고 나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며 심령이 괴로우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이 없고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22절에 나오는 다른 제자들의 반응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팔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의심합니다. 자신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람이 100% 죄인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겸손히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옳고 그름으로 더 나쁜 죄인을 찾아 정죄합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러니 다툼이 끊이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는 스스로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죠. 그런데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정말 100% 죄인이고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팔았던 죄인인 것이 너무 깨달아져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 죄와 중독,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을 종용하고 이혼해도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내 유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했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죄라는 것이 너무 깨달아져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정죄가 되시나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시나요? 그것을 인정해야 나를 위해 애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자신의 주홍빛 같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스스로 정죄하고 가망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그 한 사람을 위해 아직도 괴로워하시고 애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사단의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23절에서 27절인데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주여 누구니까 하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자 곧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탄은 이미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맞춰보면서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이런 과정이 태초에 하와와 뱀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뱀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생각하게 했고 결국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와의 욕심을 자극해 결국 스스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했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자극한 것은 가룟 유다의 욕심입니다. 12장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책망하는데요. 요한은 사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고 증언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쫓은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것을 사탄은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라는 메시아는 결국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의 바람처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도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곧 자신이 죽을 거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가룟 유다의 기대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돈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원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을 받아들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을 가치 없이 여기게 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낭비처럼 여겨지고 십일조 드리는 것이 아깝고 목장 가는 것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타협하고 자신의 욕심에 귀 기울일 때 결국은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속이는 세상 가치관과 사탄의 속임과 생각들을 분별하고 내 생각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구속사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사탄이 심어주는 악한 생각들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불신결혼, 이혼, 그리고 저출산에 관한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혼이 왜 죄인지, 왜 꼭 신결혼하고 아이를 왜 낳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론 이혼도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성품은 못 바꾸니까 차라리 불신자라도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과 가르침들이 열매를 맺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을 뿐더러 출산율은 0.6으로 내려가 곧 나라가 없어질 위기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사라질 뿐 아니라 믿음의 기보가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들 교회 청년국에는 매주 애통함으로 신결혼을 외쳐주시는 목사님 덕분에 결혼하는 커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매주 유아 세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난 청년국 큐페 때 결혼한다고 우리 이제 청년국 큐페 때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밤에 큐페가 마지막인 청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이 이제 청년국 큐페가 마지막이니까 올라오거든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10몇 커플이었는데 올해 올라온 커플이 제가 세봐도 40커플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큐티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녹취하고 목장에서 늘 말씀으로 나누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고 또 그러니까 친결혼을 소망하게 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7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로 주신 떡 조각을 받지만 먹지 않습니다. 그 당시 떡을 적셔서 주는 것은 친절한 대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친절을 베푸신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돌이키기 원해서 베푼 사랑이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는 것은 사로잡힘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세상 가치관과 악한 생각들을 분별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 자리에서 유턴하는 것이 그 떡을 먹는 적용입니다. 죄책감만 느끼고 그대로 있으면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돌이키기 위해 주시는 떡은 어떤 말씀인가요? 내가 버리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는 세상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나요?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다른 뜻으로 이해합니다.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모르게 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정도로 은밀하고 치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잘 숨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은 이 배반의 사건을 알았을 때 더 혼란스럽고 배신감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런 가룟 유다처럼 교회에서, 목장에서 드러내지 않고 죄를 숨기고 있거나 악한 의도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속내를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드러내어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찔림을 받거나 공동체에 드러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바람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수치의 사건들이 드러난다면 가룟 유다처럼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배려와 사랑의 떡 조각을 받지만 먹지 않고 바로 나갑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기회를 잡고자 대제사장 무리들을 만나 예수님을 넘기러 나간 것입니다. 요한은 그때가 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밤이러라 하는 표현은 시간적인 때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곧 닥칠 비극을 알리는 전조이고 유다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에 삼켜졌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고도 합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죄를 오픈하는 것이 우리들 교회가 죄를 오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내 죄를 오픈하는 것도 싫고 남들이 자신의 죄를 오픈하는 것을 듣기 어려워합니다. 아니 왜 굳이 저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하느냐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픈이 능사가 아니고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해서 해야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과 공동체 앞에서 오픈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고백한 죄들은 점점 힘을 잃고 끊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밤,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어떤 죄가 있더라도 주님과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바람 피면 좀 어떠냐고 할 때 좀 속 시원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있을 곳이 여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빛에서 멀어지는 만큼 어둠의 영향력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뿐이죠.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떠나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저는 고3 때부터 담배를 태웠거든요. 20살이 되어서도 교회 중등부 교사 보조교사를 하면서도 담배를 계속 피웠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 이제 학생들은 예배 드리도록 다 앉혀놓고서 이제 할 일 했으니까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언제부턴가 이런 모습이 양심에 찔렸어요. 우리들 교회 같으면 오픈하고 담배 끊도록 기도 부탁하면서 나누고 갔을 텐데 그때는 이런 모습을 나눌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디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잖아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지금 내 모습이 많이 부끄러우니까 차라리 차가워지자. 내가 나중에 더 나은 모습이 될 때 주님께로 돌아오자.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후 저의 깊은 방황이 시작됐고 말도 못하는 진짜 많은 어둠 가운데 지냈죠. 결국 희귀 난치병이라는 주님의 부르시는 사건이 아니었으면 끝없는 어둠 속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았을 것 같습니다.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제가 그때 가졌던 마음은 허무주의였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살다 그냥 죽으면 그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적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난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 딱 저의 모습이라 회개가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둠 속에 계신가요? 빛 가운데로 나오기 위해 회개해야 할 나의 숨은 죄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놓쳤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괴로워하며 애통해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생각들을 거절해야 하고 죄와 수치를 나누며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거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이 너무 깨달아져 회개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원함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했음을 보게 하시니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 가망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떠나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애타게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여 빛 가운데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양육하는 자나 동반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SG 공동체의 수련회와 곧 진행될 큐티 세미나와 부모 학기에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 팔복산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새벽 기도회에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 큰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절 전도 축제에 초청되는 많은 새가족들이 말씀이 들려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방송 문서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 흐르는 곳곳마다 한 영혼 한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곧 없어질 위기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과 가치관과 이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온전한 회개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곧 있을 총선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피로를 채워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식은 배반당하려고 키운다고 하셨는데 나를 위해 수고하는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배신, 배반의 사건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사건으로 여기고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녀, 배우자가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직장이든 사람이든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 있는 그들을 주여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어야 하는 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사건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속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죄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여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들을 부르심에 후회가 없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성령께서 애통한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이 돈이든 직장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어떠한 모양이든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붙들어 하나님 아버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불신, 결혼, 이혼을 조장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들 교회의 구속사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이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과 프로그램들에 기름 부어 달라고, 곧 진행될 팔복산 새벽 기도회와 전도 축제가 회복과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가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불신결혼 이혼을 조장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결혼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혼이 절대 안 된다고 외치는 교회들이 생겨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구속사의 말씀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닿는 곳곳마다 한 영혼 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에서 진행되는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양육 하나 하는 자나 동반자나 동일한 은혜로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진행될 발복상 기도회와 전도축제가 하나님 구원의 잔치가 되기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 모두 응답하여 주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회에 또 하나님 전도축제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구가 줄어 곧 없어질 위기인 이 나라가 정말 생명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막아지고 한 생명을 지키는 법들이 세워지도록 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뽑히고 좌우로 분열된 이 나라가 믿음의 가치관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 주님을 떠나 악한 법들로 주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스스로 잘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복으로 가고 하나님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주님을 떠나려 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많이 낳아서 이 나라의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던 나라가 하나님 점점 이 나라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법들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대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선을 통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우로 분열된 이 나라가 이 세대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없어질 위기인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